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고하고 계신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낚아채는 것처럼 혹은 포수가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철저할 거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부는 고기를 놓치지 않고 포수는 사냥감을 추적하면서 잡아내는데 어부와 포수는 대단히 적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적극적으로 임할 거다, 아주 위력이 있을 거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처럼 포수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숨겨지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관심하시거나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값을 아주 배나 치르게 될 거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미운 물건의 시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도입해가지고 아주 음란한 방식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결국 아주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배나 갚는다고. 왜냐하면 이 죄악이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이게 죄를 짓고 그냥 욕심에 매여 살면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악이라는 것이 점점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도 배나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결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말씀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벗어나서 통제가 되지 않는 육체와 욕망의 메인,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게 되면 결국 그 대가를 아주 뼈아프게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범죄와 징계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쫓아내신다.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어제 읽었던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예레미야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는 그런 다른 곳, 전혀 생각지 못하는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먼 이방 땅, 하나님께서 사람은 생각지 못했던 그 저주받은 땅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은 다 누리지 못한 채 빼앗길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해 왔는데 저 코로나 끝나간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잊어버린 채로 오히려 그런 곳으로부터 멀어진 삶에 점점 더 익숙해져가는 것이 우리 참 이 모습 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늦게서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제서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민족들은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 나의 힘 하나님 나 요새 환난 날을 피난처시여. 이것은 얼마나 유명한 시편의 문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인생의 힘과 요새와 환난 날을 피난처로 부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신 아닌 것을 따라가다가 다 망했는데요. 땅끝에 있는 민족들은 아, 저 사람들의 조상들, 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조상들, 그리고 저 유다와 예루살렘이 행한 일은 다 정말 악한 일이었구나. 저 이방 앞에, 저 이방신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정말 모든 민족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애굽 땅에 내가 알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사실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세우실 때부터,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섬뜩한 어떤 이방인보다 더 아주 고약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망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선언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불러내기를 원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 노릇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기를 거절한 거죠. 따지면 제사장 노릇하기보다 저 이방인처럼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자기도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이거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다른 결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께 매임받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 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새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마 예레미야서의 앞으로 이제 여러 번 나올 텐데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강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출애굽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옛 일이 되고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이전 세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고 이전 세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출애굽할 때는 큰 민족이었잖아요. 북방 땅에서 돌아올 때는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요. 몇만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출애굽할 때는 큰 민족이었는데 그 큰 민족은 다 무너져 내리는데요. 몇만 명 되지 않는 이 작은 수가 돌아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를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새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옛 사람들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큰 특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인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갈망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